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젯밤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과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측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단원 3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이자 2인자로 북한도 그만큼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을 굉장히 비중있게 보고 파견단의 급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장 선거에서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이전을 추진하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기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지 이전 작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해노코로 이전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제 열린 나고시 시장 선거에서는 연립여당이 지지한 무소속 도구치 다케토요 후보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도구치 후보는 후텐마 주일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0여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 미화 4천만 달러 가운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 IS 격퇴전이 마무리되면서 이라크에 주둔했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오늘 로이터통신에 다에시에 대한 전투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군이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필요에 따라 이라크군 지원을 위한 미군 잔류와 관련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도 이날 이라크 내 미군 기지의 민간 계약업자들을 인용해 지난 한 주간 매일 미군 병사 수십 명씩이 무기와 장비 등과 함께 군용기로 이라크를 떠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복수의 이라크 관리를 인용해 미군 주도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내 병력 철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군 주도의 연합군 측은 미군의 철수 개시 여부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과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남미 5개국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헌법 절차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내 판매 금지나 미국 석유 제품의 베네수엘라 수출 금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꺾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제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뉴 잉글랜드를 41대 33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뉴 잉글랜드의 여섯 번째 우승 도전은 좌절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이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이라 밝히고 북한이 핵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이 핵 공격이나 확산에 나설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평창올림픽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노력으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이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ll cheer on our athletes, but I'll also be there to deliver a simple message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펜스 부통령은 2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을 방문해 미국 올림픽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지만 동시에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라며 이 메시지는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말했듯 과거 미 행정부들의 수년간 실패한 정책 끝에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소개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test ballistic missiles and threaten the United States. We'll make it clear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만큼 미국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미국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administration is achieving real results on the international stage. North Korea is isolated as never before. Tuesday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 슬픔에 처한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초점을 맞췄고 2일 백악관에서 잔혹한 정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과 만났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이번 주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올림픽 개막과 함께 전개되는 외교 무대와 개막일 하루 전에 열리는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미국과 북한의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행보 때문입니다.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일에 주최하는 정상급 초청 리셉션에 참석하고 문 대통령과 각각 따로 만날 예정인데요. 이들의 발언과 움직임은 올림픽 이후 미북 간 대화 여부 등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정세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죠?
예,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복원과 미북 간 대화 재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말입니다. 북한 핵 문제로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올림픽은 놓칠 수 없는 귀중한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하지만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에 집중할 뿐이고 북한 측과의 만남은 없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요.
예. 개막식에 참석하는 펜스 부통령이 이런 입장을 누구보다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북한에 대한 인내가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갖고 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올림픽을 전후에 북한 측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깜짝 등장시킨 데 이어서 탈북자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핵개발 외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올림픽이나 남북 대화는 북한 핵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이 미북 간 대화 제기의 단초로 삼으려고 하는 이 한국 정부의 노력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는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등을 천명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파견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명목상이긴 하지만 북한의 국가 수반인 만큼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이 가능한 지위입니다. 또 대북 제재와 무관하고 외교적 인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상대적으로 거리도 있어서 미국 측이 만나기에 부담이 적은 인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림픽 그 개막일 전날 평양에서 열리는 이 대규모 열병식도 이 정세 완화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과시하는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 더욱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능성이 희박한 미북 간 접촉도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이 이번 이제 주말이죠?
예, 오는 9일 개막합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전 세계 92개 나라 총 2,95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열리는데요. 남북한은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에 단일팀으로 출전합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일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공격이나 확산에 나선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2일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나 관련 기술, 부품, 자문을 어떤 국가나 비국가 활동 세력에 전달한다면 모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정권과 핵심 군사, 지휘체계 역량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고 깊은 지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목표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역량을 계속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방어적, 공격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북한이 효과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군사력이 증가하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 역시 커지고 있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면 이런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명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비 확산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2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And if North Korea would in a hypothetical launch a ballistic missile tipped with a nuclear weapon at the United States that we intercepted, it's not the sort of thing that we would say, "Oh."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요격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8년 만에 발표한 핵무기 전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큰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토마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이날 기자회견 중 중국과 러시아 외에 비우호적 정권과 적들이 핵무기를 추구하며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뒤 곧바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We know that other unfriendly regimes and enemies of our country put our lives at risk by pursuing nuclear weapons. North Korea continues its
보고서에는 대북 전략뿐 아니라 북한의 현재 위협 수위를 평가하는 부분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으며 북한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역량과 함께 생화학, 재래식 무기 역량을 거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증가에 따른 확산 우려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가장 임박하고 끔찍한 확산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다른 무기 확산 세력들의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핵 위협을 받은 국가들이 핵 보유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에 따라 미국 역시 억제용 저강도 핵무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강도 핵무기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선택 범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이번 보고서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미국의 핵정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북한과 같은 도발적인 정권들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 등을 추구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환담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성공적인 평창 겨울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반인도적 범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미한 두 나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군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이 제안했습니다. 유엔 대북 결의에 추가된 해상 차단 조치는 검색과 동결 권한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해군 삼성 제독 출신인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군의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hat ISR piece, I think, with respect to the sanctions, you know, I'll call it blockade busting, if you will. I think that's critically important.
토마스 전 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 같은 봉쇄 단속 전략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SR은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움직이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역량으로 미국 군사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토마스 전 사령관은 ISR을 대북 유류 공급을 끊는 데 적용해야 한다며 중국이 유류 제공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에는 북한의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게 매우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 can do and what has been done, even commercially, i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of activities of illegal sanctions busting, especially in the oil regime. I think everybody here is very, very clear. You do not really change the North Korean calculus until China truly shuts off.
이 같은 제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상교통망을 겨냥해 적극 검토 중인 해상차단과 해상봉쇄의 실효성 여부 때문입니다. 토마스 전 사령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에 추가한 해상차단 조치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right now is the UN mandate for maritime interdiction with respect to North Korean sanctions is fairly limited.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열하고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정선 검색하는 해상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토마스 전 사령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해상 차단의 허점을 보완하는 새 대북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훼손하는 선박 간 불법 환적 활동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Unless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s another resolution to tighten up the maritime domain, we're going to be in the situation we're in for a long, long time.
토마스 전 사령관은 해상 차단의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북한의 해상 교통을 모두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추진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상 봉쇄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From a naval blockade perspective, a maritime blockade can be very effective if you have the proper mandate and the proper support.
실제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핵 해법을 논의하면서 해상 차단 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사성 제독 출신인 게리 러프헤드 전 미 해군 참모총장은 VOA에 선박을 추적해 운항을 막는 해상 차단이 해상 봉쇄보다 수월한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수많은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야 하고 역내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필요 자산과 작전 참여 주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Naval blockades are very challenging because they require a lot of ships, a lot of aircraft, and they would require a lot of coordination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o I think it can be done, but it's one that I think.
하지만 미국이 1962년 쿠바 해상을 봉쇄해 소련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던 것처럼 해상 봉쇄의 잠재적 효과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러프헤드 전 총장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육해공 전 분야에 걸친 작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이버 전략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살기 어렵고 위험한 곳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탈북민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이곳으로 직접 초청해 개인들의 사연을 들으며 45분 동안 환담했습니다.
We have a very special group of people with us today. These are escapees from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디펙터보다 더 강력한 의미인 escape, 즉 탈출자란 단어를 사용하며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아주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살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 아주 위험한 곳이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ugh place to live and people aren't liking it. Great danger, great risk.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탈북민은 모두 9명. 지난 국정연설의 초청에 직접 소개했던 탈북민 지성호 씨는 대통령 옆에 앉았고 양쪽으로 3명씩 탈북민 6명이 앉아 자신의 탈북 사연과 바람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혹시 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해서 20여 분 동안 공개로 진행된 환담 뒤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공개 면담엔 지성호 씨 외에 북한 대학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쳤던 현인의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위원, 15호 요독관리소 출신 정광일 씨, 김영순 씨가 참석했습니다. 또 대통령 오른편엔 워싱턴의 대북 라디오 방송 기자로 활동하는 정영 씨, 자신의 탈북 수기집을 펴낸 뒤 외국에서 활발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연서 씨,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한 금융 관련 업무를 하다 탈북한 김광진 씨가 영어로 직접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연서 씨는 특히 자신의 영문 자서전인 7개 이름을 가진 소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며 시진핑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the freedom that they deserve.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투옥, 심지어 끔찍한 공개 처형까지 당하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강조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대북인권단체 노체인 대표로 활동하는 정광일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에 크게 감동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영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노체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북한의 정보 유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았고 제일 먼저 제가 북한으로 그 연설을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본 북한 주민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뻐하며 정말 고맙다, 아주 멋지다며 북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eah,
it's very nice.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Hope it helped.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탈북민들의 얘기가 놀랍다는 말을 반복하며 거듭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비난하거나 핵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탈북민들의 말을 주로 경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정이 없던 백악관 관광을 탈북민들에게 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탈북민들의 요청에 따라 일일이 기념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날 행사 뒤 VOA에 언론 보도에서 봤던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푸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씨와 정광일 씨입니다.
또한 이제 누구나 이제처럼 오는 가정에는 탈북자들에게는 책 한 권 이제 될 만큼의 그런 이제 아프고 숨기고 싶고 때로는 두고 온 것에 대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저희들의 그 고통을 그렇게 따뜻하게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그 마음을 이제 헤아려 주시니까 이제 감사했습니다.
아니던데요? 절대로 그런 이미지가 없던데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뭐 동네 좋은 아저씨 같은 이미지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날 탈북민들의 백악관 방문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이 주선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VOA에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를 매우 중시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Well, it's a clear signal that human rights ranks very high on the agenda.
또 이런 행사들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계속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의 소리가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계속 퍼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적으로 환담한 23분 분량의 녹화 영상을 백악관 홈페이지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행사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과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마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년째 공석이고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의 대북인권기금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북한인권특사 적임자를 빨리 찾는 게 백악관 담당 부서와 국무부의 우선순위라며 최근 들어 이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림픽에서 최초로 결성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3대1로 패하긴 했지만 관중들은 남북 단일팀의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전에서는 더욱더 선전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일 저녁 한국 인천 선악국제빙상장. 단일팀 국가로 아리랑이 울려 퍼진 가운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과 스웨덴과의 평가전이 시작됐습니다. 단일팀 선수들은 코리아라는 팀명과 함께 푸른색 한반도 형상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경기장 한복판에는 스웨덴 국기와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를 그린 한반도기가 내걸렸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정수현과 려송희 선수가 남측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세계 랭킹 5위의 강호 스웨덴을 상대로 한 남북 단일팀은 하지만 1피리어드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두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스웨덴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골문을 단단히 지켰던 단일팀은 하지만 1피리어드 종료 3분을 남겨두고 스웨덴의 레베카 스텐베리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괜찮아를 외치며 단일팀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 한나 올슨 선수의 추가 실점을 한 단일팀은 1피리어드 1분을 남기고 에이스 박종화 선수가 빠른 돌파를 하던 중 왼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환상적인 강력한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연일 우리는 하나다, 통일 조국, 코리아 이겨라를 외치며 단일팀을 응원한 관중들은 단일팀의 첫 골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일팀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지만 1피리어드를 20초 남기고 스웨덴의 에리카 그람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해 결국 3대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관중들은 비록 단일팀이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강호 스웨덴을 맞아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에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이 굉장히 경기 잘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단일팀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힘도 넣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 보니까 통일이 조금이라도 당겨진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고 되게 이렇게 같이 단일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저조했던 아이스하키팀이 큰 주목을 받게 돼 좋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아이스하키라고 하는 경기에 많이 쏠려 있게끔 되고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관중들은 실전에서는 단일팀이 더욱 선전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을 받아서 지금은 연습이니까 본경기에서는 좋은 성과 내리라고 기대합니다.
재밌었는데 한국팀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국 단일팀 화이팅!
지금은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팀워크 맞춰가지고 더 좋은 경기 이루고 좀 더 순위 높은 순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외국인들도 단일팀의 선전을 바랬습니다. 미국인 마이크 스피웩 씨입니다.
Hopefully the United team goes very far. Not as far as the American team, but
남북 선수가 연합해 함께하는 경기를 보길 바란다며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는 겁니다. 스웨덴인 롤프 미첼씨는 단일팀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I understand why, but I feel sorry for the athletes because they have they have been trying to.
단일팀을 구성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올림픽을 위해 수년간 연습해왔을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세라머리 감독도 지난 몇 년간 같이 호흡을 맞춰온 선수 일부가 단일팀 구성으로 함께 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As a coach, it's to tell some of your players that you've been with for quite a long time tha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play.
어리 감독은 이날 북측 선수들이 준비한 기간에 비해 잘 뛰어져서 인상이 깊었다면서도 남북 간 언어 차이가 단일팀 구성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북측 여자 아이스하키 박철호 감독과 정수연 선수는 단일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경기 대회를 통하여 우리 북과 남이 하나로 지금 뭉쳐서 이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무엇이든 못해 낼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짧은 기간에 이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합쳐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 성과를 거둘 것을 바랍니다.
북과 남 선수들이 모든 경기마다에서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달리고 떠달린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루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대회가 북가람의 뭉치림을 가시하는 좋은 계기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일팀에 대해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날 경기장 밖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일팀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초상화를 찢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조남향 씨는 단일팀 결선 과정에서 한국 측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인데 평양올림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인데 태극기가 태극기를 들고 입장이 될 거 아니에요. 태극기는 못 들고 왜 한반도가 들어와요? 또 그 젊은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몇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 그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완전 인권을 누린이지 하여튼 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 집회 맞은편에서는 단일팀에 찬성하는 진보단체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일! 통일! 남북 단일팀 선수들을 열렬히!
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에서 열린 IOC 주재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이자 역대 세 번째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일팀은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해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지난주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핵 관련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이던 한국의 재벌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서 약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도 하원 정보위원회 메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미국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 국방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국 국방부가 4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미국은 잘못된 억측으로 중국의 핵 전력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벌이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성명은 이 자국의 국방정책은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국가 방위를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 전력은 항상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게 뭔가요?
예, 미국 행정부가 8년마다 발간하는 핵 관련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핵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처음 시작해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미국의 핵 정책을 포함해서 관련 예산 편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이 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서는 거죠?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요, 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을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저강도 핵무기 개발 등 미국도 핵무기 역량을 다양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특히 미국의 핵 능력이 구식이 되고 있고 더 이상 효과적인 억제력이 되지 못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미국의 핵 정책은 전임 정권들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미국의 전략은 핵무기를 사용을 덜하도록 고안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저강도 핵무기라면 말 그대로 강도가 약한 그런 핵무기를 말하는 건데 이 강도가 약한 핵무기가 왜 필요한 걸까요?
예, 기존의 핵무기는 너무 크고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걸로 적들이 간주하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 따른 건데요.
예.
미 국방부는 현재 기존의 핵무기보다 작은 20킬로톤 이하면서 여전히 파괴력은 갖추고 있는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지난 20년 이상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부분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이 신종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는 물론이고 이 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다시 냉전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맹렬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핵 불장난이 조만간 자기 눈썹을 태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핑계로 삼고 있다면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핵 대국 가운데 가장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환구시보는 중국도 저강도 핵무기 를 공개적으로 개발해서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중국은 핵무기 규모와 현대화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그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잠재적인 위협으로 거론된 러시아나 이란 또 북한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서 보고서가 처음부터 대결적이고 반러시아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미국의 정책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정책 보고서는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0여일 만의 일인데요. 이번 재판이 2심 항소심 재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자,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낮춰서 판결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예,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 미화 4천만 달러 중에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예.
또 1심에서는 이 한국 동계스포츠 그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언했는데요.
예.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 승계자금을 하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 주요 죄목 중에 하나인 재산 국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집행유예가 판결이 나왔으니까 일단 실형은 면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요 글자 그대로 집행을 유예 미룬다는 거죠. 형법상 집행유예는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에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집행을 유예해서 이 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담담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에서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개혁 성향의 정의당은 이 법원이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고 이재용 구조대를 차처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반면 보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요, 면죄부, 송방망이 판결,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등의 표현을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보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원고 측이 다시 상고할까요?
일단 특검팀은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어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또 오는 13일에 있을 최순실 씨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인들의 눈길을 끈 소식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이 하원 정보위원회 메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짜리 메모를 공개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이 지난 주말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예, 이 메모는 공화당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16년 트럼프 진영 인사 한 명을 도청하려고 해외 정보 감시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때 법원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이 FBI가 누굴 도청하려고 했던 건가요?
지난 2016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 잠깐 트럼프 후보의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씨인데요. 이 FBI는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페이지 씨를 도청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죠.
예, 잘못된 자료를 FBI가 법원에 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FBI가 법원에 낸 자료는 전직 영국 해외정보국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 씨가 수집한 자료를 근간으로 했는데요. 이 자료는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이 스틸 씨 조사에 민주당 쪽이 돈을 댔다는 점하고요. 또 스틸 씨가 반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군요.
네, 이 정보위원회 메모는요, 만일 FBI가 법원에 자료를 낼 때 이 자료가 반트럼프 성향을 가진 스틸 씨가 민주당 돈으로 수집한 것이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알렸으면 도청영장이 나올 리가 없다면서요. 이는 명백하게 FBI와 FBI를 감독하는 연방법무부의 잘못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지난 2일 메모 공개를 허용한 뒤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명예롭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3일 인터넷 트위터에 메모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이나 조사를 했지만 내통도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던 것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FBI를 비난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민주당 쪽에서는 이 누네스 메모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애덤 슈프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요. 스테시 문건에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고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럴드 네들러 의원은요. 지난 3일 메모 공개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부끄러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 4일 편지를 보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해 줄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작성한 메모에 맞서서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FBI와 연방법무부는 원래 그 메모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FBI는 메모 공개 전에 이미 성명을 내고 메모 공개를 대단히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메모가 공개된 2일 이 성명을 다시 냈습니다. FBI는 성명을 통해서요, 이 도청과 관련된 해외 정보 감시법을 잘 지키고 있고 정보위원회 메모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항목을 빼먹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한편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요, 메모가 공개된 2일 직원들에게 성명을 보내서 FBI 직원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8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8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 영하 30도, 낮에는 영하 1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5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7도, 개성 아침에 영하 15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5도에서 낮 기온 영하 7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기록하겠고요. 풍산 아침에 영하 29도, 낮에는 영하 15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고 동해 먼 바다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5m, 서해 북부는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수출 금지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조처가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에는 수중용 공기세정기, 군사용 항공기 모의 비행장치, 또 소방용을 제외한 가스마스크 등 수십 여 점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보를 산업정보기술국과 국방과학기술산업국, 중국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당국, 세관국 등과 함께 잡채 웹사이트에 공동 게시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 기업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과의 교역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타이완 정부의 이런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선박 간 물자 이전 방식으로 석유 제품을 거래한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며 관련 선박들이 주로 타이완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젯밤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과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측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단원 3명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이자 2인자로 북한도 그런 만큼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파견단에 급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최준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0여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 미화 4천만 달러 가운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파 이슬람 무장세력 IS 격퇴전이 마무리되면서 이라크에 주둔했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오늘 로이터 통신에 다에시에 대한 전투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군이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필요에 따라 이라크군 지원을 위한 미군 잔류와 관련해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도 이날 이라크 내 미군 기지의 민간 계약업자들을 인용해 지난 한 주간 매일 미군 병사 수십 명씩이 무기와 장비 등과 함께 군용기로 이라크를 떠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복수의 이라크 관리를 인용해 미군 주도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내 병력 철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군 주도의 연합군 측은 미군의 철수 개시 여부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과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남미 5개국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헌법 절차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내 판매 금지나 미국 석유 제품의 베네수엘라 수출 금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